필라델피아 교회는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4대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한 4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도시의 특징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다라는 걸 하는 거지요. 그래서 또 특히 유명한 것이 여진이 많은 도시예요. 여진이 한 번, 두 번, 뭐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나는 여진이 아니라 한 수십 년째 계속되는, 지진이 한 번 일어나면 수십 년째 여진이 계속돼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지요. 또 언제 또 큰 지진이 일어날까. 또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도시를 볼 때는 풍족하지 않은 거죠. 뭔가 안정됨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한 거고 늘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인해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거지요. 오랫동안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그 도시를 떠나는 일들이 일수했어요. 늘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힘없는 분들, 어디 오갈 데 없는 분들, 뭐 이런 분들만 그 도시에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지역은 바로 아주 열악한 곳이었어요. 열악한. 어디 하나 풍족한 거 없고, 어디 하나 안정된 것 없고, 어디 하나 제대로 갖춰준 거 없고,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또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또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계속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역시 거기에 위치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당연히 빌라델피아 교회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또 자원이나 재원 면에서 볼 때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말씀을 지켜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끝까지 열악하지만 헌신한 교회였다.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고 주를 배반하지 않았다. 더구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핍박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교회를 지켜냈던 이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갖출 거 다 갖추고 풍성하고 역력하고 교회도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사회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재정은 줄어들고 있고 교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상황 가운데 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는 이때에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열악하지만 헌신한 교회였어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을 지켜냈고 주를 배반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요. 그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요. 주님이 드디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먼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누구냐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7절 전반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게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타이틀이죠. 거룩하다. 진실하다. 우리도 거룩해지고 싶고 우리도 진실해지고 싶지만 거룩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진실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진실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적합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의 꿈과 열망은 거룩해지고 싶죠. 우리는 진실해지고 싶죠. 날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에게 적합한 표현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또 7절 중간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열쇠는 뭐지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예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권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아무나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 다시 말해서 전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야기, 이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이 메신저가 누구냐?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엄청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앞에서 열린 문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게 하시는 분, 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계속 열린 문을 주셔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열린 문의 의미가 뭘까요? 열린 문 이야기할 때 열린 문의 의미가 뭘까? 첫째는 복음의 기회, 선교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회, 선교의 기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드디어 문이 열렸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지요? 기회가 열렸다.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다. 얘기할 때 드디어 문이 열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린 문이라고 할 때 열린 문을 얘기하는 그 이유,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때가 복음의 때다. 바로 이때가 선교의 때다.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고 교회는 자꾸 침체되어 있고 성도의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바로 이때가 선교의 기회고 전도의 기회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겸허하게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있지요. 그 문이 어디예요? 천국문이지요. 천국문. 그러니까 열린문이라는 얘기는 결국 천국문이 열렸다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린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그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지요. 성도들에게 이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얘기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래요? 양의 목자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의 목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열린 문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문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문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열린 문은 복음의 기회요, 선교의 기회요, 천국 문이요,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전하지 않고서야 누가 그 문을 알고 전하지 않고서야 누가 그 문을 통과하고 전하지 않고서야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당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린 문을 두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 부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이 계속 줄고 있고요. 성도의 수가 계속 줄고 있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고령화가 되어 있고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형편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많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얼마든지 변명을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있었던 교회예요. 워낙에 가진 게 없었거든요. 워낙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자신도 힘든데 뭘 또 누구를 돌보고 또 누구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명을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앞에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겠다. 너희 앞에 있는 열린 문은 너가 작다고 너가 능력이 없다고 너가 못한다고 닫혀지는 문이 결코 아니다. 내가 열면 그 누구도 못 닫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우리의 작은 능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내 적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지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었지만 열악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내부적 갈등의 요인들까지도 견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은 어떤 큰 능력 있는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사이즈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열린 문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악하지만 헌신한 교회였던 이유가 뭐냐?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중간절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마디로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여기서 이 적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능력이 아예 없다,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 웬만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 아예. 그렇게 아예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물러서지도 않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의 교회였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며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말씀은 뭐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잘 참아냈다는 거지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잘 견뎌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견뎌야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인내의 말씀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거지요. 인내의 말씀.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내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치 않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얘기하지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당시에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박해는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장장 30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종교로 떠나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어떤 이들 가운데는 그냥 기독교에서 떠나서 세상에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다들 주님을 배반하고 다들 주님을 떠나고 다들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열악하지만 끝까지 헌신한 교회였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너무도 멋있는 교회죠. 너무도 멋있는 교회죠. 내부적인 갈등, 내부적인 박해는 뭐였을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교회 안에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드러내면서 은근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갈등을 일으키고 교역자들을 흔들고 또 성도들의 성장을 막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를 이간질하고 서로 갈라서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박해자들이에요. 복음의 반대자들이죠. 이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보세요. 주님이 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그들 중에 며칠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줄 보이리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탄은 저주마다 마땅하여져. 망해야죠. 멸망받아야죠.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몇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황소고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끔찍도 안, 완전 대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박해하고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힘들게 하고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와서 복음 전해도 안 바뀌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황소고집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황소꼬집같이 하나도 바뀔 것 같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 같은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벌어질까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적은 능력, 너의 연약함, 너의 한계 뭐 이런 이유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고 뭐 없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너무도 놀라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한다고 해놨지만 결국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죠. 위협해 오고 자식들 위협하고 다 죽이겠다고 다 하고 위협하는 일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했다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교회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 될 순 없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걸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주변 상황 가운데 열악한 상황이 돼서 계속적으로 성도의 수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면류관을 뺏기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다.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세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한 곳이라고는 열악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뿐이에요.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들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이미 그들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침에 애쓰는 삶,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 자체가 면류관을 가진 삶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꼭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세게 잡아라. 내가 가진 것을 굳세게 잡아라. 그 가진 게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굳세게 잡아라. 놓아버리지 마라.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놓아버리지 말라.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잡고 있어라.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생활하기에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놔버려요. 너무도 쉽게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중요한 얘기예요.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내며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묵묵히 충성하며 온갖 이야기로 휘둘릴 때도 있었지만,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될 때도 있었지만, 묵묵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기서 가진 게 뭘까요? 가진 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나무 지팡이 하나가 이집트의 철장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명을 넘어뜨리는 5천명을 먹이는 일을 행합니다. 작은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게 뭐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작고 미미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능력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은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은 적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없지만, 형편 없지만, 미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줄 믿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굳세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때가 시험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때가 바로 시험의 때예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이라도 굳게 지키는 자들은 10절 중간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험의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은 시험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 지켜내기 힘듭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 별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고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시험의 때예요. 이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더 굳게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의 때의 성격을 보면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시험의 때는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기간이 짧다. 11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표현을 왜 주님이 갑자기 굳이 이 사용을 했을까요? 10절에서 시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시험의 때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이기리라 말씀하신 뒤에 왜 11절 전반절에 곧바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시험의 때는 길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라는 거예요. 잘 참으라는 거예요. 굳세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굳게 잡아 승리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땅에 거. 10절 하반절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해올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서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0절 중간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완전히 시험을 면제시켜주겠다. 환란을 면제시켜주겠다. 그게 아니라 혹 환란이 찾아와도 너를 지켜서 보호해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혹 시험이 찾아오고 혹 환란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상대적으로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는 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안정성과 영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하고 영원토록 보호하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여러분들이 다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진이 나도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둥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가고 이탈리아를 가도 가보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다 궁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게 뭐죠? 기둥입니다. 기둥이요. 기둥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된다 얘기합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된다. 12절 중간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여러분을 나가야죠.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잖아요. 도피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합니까?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너를 안정되게 하겠다.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예요? 새 이름. 새 이름을 주시겠다. 놀라운 거예요.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 영원한 명예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 중에 넌 내 거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물론 일반 유행 가사입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를 보면서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 마음 기댈 수 없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넌 내 거야. 내 곁에서 모든 사람 다 떠나가도 너는 떠나가지 마. 눈을 떠도 내겐, 눈 감아도 내겐 밤낮으로 그리운 건 오직 너뿐이야. 너 없인 못 살아. 이젠 못 살아. 내 반쪽은 너니까.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평생 내 거야.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소유됨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호해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헌신하고 살아라.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